VOA World News.
VOA 뉴스입니다.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내일부터 북한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한국통일부는 내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상봉 행사를 앞두고 오늘 남측 이산가족 89명이 한국 속초에 집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가족들은 내일 오전 8시 30분께 버스를 이용해 금강산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오후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오후 12시 30분께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한 뒤 오후 3시부터 단체 상봉을 통해 가족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후 2박 3일 상봉 행사 일정 동안 총 6번, 11시간에 걸쳐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처음으로 가족끼리 객실에서 1시간 동안 점심을 먹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한 방북길에는 이산가족 89명 외에 이들의 가족과 지원인력, 취재진 등 560명이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측 최고령자는 101세의 백성규 할아버지로 북측 며느리와 손녀를 만나게 됩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했었습니다. 이후 6월 적십자 회담을 통해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1차와 2차로 나눠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지금까지 20번의 대면 상봉 행사와 7번의 화상 상봉 행사를 실시해 4,677가족 23,519명이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한국과 북한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공동 입장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9시에 시작된 이날 개회식에서 코리아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45개 참가국 중 15번째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한국 여자농구 대표팀 임영희 선수와 북한 남자 축구 대표팀 주경철 선수가 함께 한반도 길을 들었고 약 200명의 선수단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국제종합대회 공동 입장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래 11번째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두 나라가 공동 입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날 중앙석에는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와 리룡남 북한 내각 부총리가 자리해 두 손을 마주잡고 공동 입장하는 남북 선수들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총 40개 종목에서 메달 경쟁을 펼칩니다. 특히 농구와 카누, 조정 등 3개 종목에서 단일팀을 이뤄 이번 아시안게임에 나서게 됩니다. 여자 농구 단일팀은 개회식에 앞서 15일에 열린 경기에서 인도네시아를 108대 40으로 이겨 큰 승리를 거뒀지만 17일 타이완과의 2차전에선 85대 87로 패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아난 전 총장의 가족과 가나의 국민들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난 전 총장은 유엔에서 일하며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삶을 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엔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세계 원로 정치 모임인 엘더스 회장으로 활동하며 평화의 씨앗을 심으며 전 세계 평화와 인권을 옹호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코피 아난 재단은 어제 아난 전 총장이 짧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발표했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인 아난 전 총장은 1997년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해 2006년까지 유엔을 이끌었습니다. 아난 전 총장은 아프리카 내전 종식과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지난 2001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롬복 섬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오늘 롬복 지역 북동쪽 6쪽 6km 지점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은 약 7km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롬복섬은 지난달 29일 강진이 발생한 이후 이달 5일 더 큰 규모의 지진이 강타하면서 460명이 목숨을 잃고 건물과 집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은 새벽부터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북부지방 10에서 40mm,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5에서 10mm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이달 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 북한 비핵화의 일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남북한은 9월 안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죠. 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 미국의 포괄적인 상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좀 이야기할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문이 되겠죠. 곧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미 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서 이 폼페오 장관의 방북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이제 남은 건 언제 방문할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떤 게 주요 쟁점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먼저 방문 그 일정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거죠?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이런 그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벌써 그때가 8월 2일 날 친서를 전달한 걸로 돼 있으니까 20일 이상 됐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 방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국무부나 백악관 대변인들의 발표 내용을 보면 미국과 북한이 거의 매일 전화통화나 이메일 또는 메시지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만큼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부 한국 언론들은 미국과 북한이 이달 말 날짜까지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국무부는 확인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그 한국의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이 미북 간에 열린 것으로 돼 있고요.
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뭔가를 그림을 다 그려놓고 폼페오 장관이 방북만 이제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이제 이번에 방북을 하면 네 번째고요. 뭐 사실상 지금 미국 뭐 최고위급 인사들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이제 방문들을 하는 걸 거고, 그리고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에 두 번 방문했고요. 이제 4차까지 방문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또 두 번을 방문하게 되는 셈인데 이번 4차 방문 어떤 점들이 중요한 걸까요?
네, 역시 그 교착 상태에 빠진 그 미북 간의 어떤 그 돌파구를 마련해 낼지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미국과 북한이 그 지난 6월 12일이죠. 그 싱가포르에서 그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해서 미북 관계 이제 커다란 계기가 마련이 됐지만요. 지난 두 달간 가만히 보면 양국 관계가 일종의 그 교착 상태에 빠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갔습니다.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6.12 그 미북 정상회담이 가진 그야말로 한계인데요. 당시 채택된 공동 성명을 보면 원칙적인 합의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핵화를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양국 관계를 개선한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비핵화를 어떤 시간표 또 양국 관계 개선으로 어떤 그 프로그램 또 우선순위를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또 지난 8월 6일이죠. 그 폼페오 장관이 그 세 번째로 방북을 해서 김영철 그 통전부장을 만나서 그 1박 2일간 그 회의를 오래 하긴 했는데
예.
양측이 그야말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견이 맞서서 북한은 종전선언 뭐 이런 것도 하고 제재를 풀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예.
폼페오 장관은 계속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비핵화를 해라 이런 얘기만 이제 계속했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고 그 아무런 그 접점을 못 찾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상당한 지금 교착 상태가 심각한 국면이기 때문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일이죠. 그 미군 유해가 그 하와이에 온 그 1일 날 그 친서를 다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보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그 직접 그 다시 그 답신 또 다시 친서를 보내서 말씀하신 대로 그 폼페오 장관을 평양에 보내겠다 이렇게 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
한 번 정도 지금 실무회담이 판문점에 열렸다 그러고요. 따라서 이번에 폼페오 장관이 평양에 가는 건 지난번처럼 무슨 김영철 통전부장을 다시 만나서
예.
그 어떤 실무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양국의 그 최고위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무적인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요.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 제재 이게 있고 또 미국이 원하는 그 신고 핵시설 신고와 검증 또 비핵화 시간표 이런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양측에서 일종의 커다란 돌파구를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이걸 열려는 이런 거기 때문에요. 이번 것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폼페이오 장관의 그 방북보다 상당히 중요한 커다란 그 부순실형이 될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최용기 기자가 몇 가지 이제 쟁점이 될 만한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원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미국이 또 거기에 맞게 또 바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번 4차 방북에서는 그 뭐 종전선언이 됐든 제재가 됐든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 혹은 합의물이 나와야지 4차 방북이 성과를 거뒀다. 물론 이제 회담 이후에 그걸 공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3차 방북 때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미국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상당히 말하자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 11월 달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 안보 측면에서 북한 핵 문제 말하자면 진전 내지는 해결을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북한은 또 북한대로 구구절이 있고요. 정권 창립 70주년이 구구절 아닙니까? 10월 달에는 또 당 창건 기념일을 맞게 되는데요.
예.
그동안에 사실 병진 노선을 포기하면서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인다라고 했지만 외부 자원의 유입이 없이는 사실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북한으로서도 경제적으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예.
이것이 이제 제재 완화가 됐던 뭐가 됐던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루지 않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이제 곧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예.
여기에서 뭔가 성과를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현기 기자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거, 미국의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로서 말하자면 프론트로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핵무기의 예. 일부를 폐기하고 해외로 반출하거나 또는 핵 신고를 꼼꼼하게 받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돼 있는데
예.
지금 상당히 지난 3차 방북 이후에 양측의 실무자들이 많은 조율을 하고 좀 진전을 이룬 게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많이 있고요.
예.
우리가 대체로 그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의 분석들을 보면은 이번 4차 방북에서는 뭔가 합의를 이뤄내고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고 9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정상들이 만나는 이런 말하자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상당히 지배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 3차 방북 이후에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언론에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뭐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언론에서 나와서 한 얘기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일부 그 인터넷 매체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게 60에서 70% 핵무기 해외 반출을 요구했는데 북한이 거부했다 이런 보도도 했고 또 CNN은 북한이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을 다 거절했다. 뭐 여러 가지 뭐 보도들이 뭐 부정적인 보도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협상을 교착 국면으로 만들었던 이런 요소들이 이제 제거되는 그런 형식으로 4차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진전이고 그걸 그대로 뭐 놔둔 채 끝난다면 이건 더 큰 어떤 교착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물론 전망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긍정적인 전망, 이제 부정적인 전망 다 그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8월 1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즉각 친서를 보내서 폼페이오 장관을 그 평양에 보내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고요.
예.
그 뒤로는 뭐 그 자세한 내용은 공개 안 됐습니다만은 미북 간의 일종의 그 실무자 간의 그 물밑 접촉이 계속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그 미국과 북한이 그 전화 통화 또 이메일 이런 것을 거의 매일 주고받으면서 매일 대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아마 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양측 간의 어떤 그 치열한 그 어떤 얘기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그 2차 정상회담이든 폼페이오 장관 앞두고 북한이 이러이러한 것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뭐 어떤 주장을 지금 했을 텐데요.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은 그렇게 양측 당국자 간의 발언을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
방북 그 당사자인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4일 날 그 인터넷 트위터에 그 올렸는데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뉴욕 타임즈 또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신문도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종전 선언과 핵 목록 신고로 맞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16일이죠 백악관에서 그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방북을 앞두고 진전이 있거나 도약 하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그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좀 긍정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그리고 당국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그 상황들을 추측을 해보거나 전망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는 미국이 북한에게 하길 원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북한이 반면에 미국에 하길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시간 순서상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그 합의가 안 됐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든다면 북한은 먼저 종전선언인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돼서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양쪽에서 어느 정도 중간에서의 절충을 한다거나 어떤 그림이 될까요?
예, 사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사실 신뢰관계가 전혀 조성돼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처음부터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반면에 보면은 미국은 사실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촉구하는 데 거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양측의 사실 기대와 바람이 상당히 다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핵화도 비핵화지만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보면 새로운 관계 수립 그리고 평화 체제 구축을 1항 2항으로 놓지 않았느냐.
예.
3항이 비핵화고 그런 만큼 이 정신은 이 세 가지 말하자면 관계 수립 그다음에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비핵화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 어느 한쪽만 한쪽의 관심사만 치중해서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바로 이것이 3차 방북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네.
북한은 미국의 관심사만 계속 들고 나오고 우리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이 없었다라고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사전에 북한 측과 바로 이 부분 종전선언과 또 비핵화 신고 핵목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말하자면 사실상 타협을 이루지 않으면 방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방북을 할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도 폼페이오 장관이 면담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정대로 이달 말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미북 간의 상당한 절충점을 찾았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고
예.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2차 미북 정상회담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어쨌든 그 양 두 정상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았고 그 북한에서도 아마 그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지난번 또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보면은 당시도 구체적인 일정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을 했고 예.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가 뭐 이상한 건 아니고요. 또 하나 지금 만날 필요성은 2차 정상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김영철 또 폼페오 이런 거의 이제 실무자급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게 책임 문제 뭐 이런 것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무자 차원에서는 어떻게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이런 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폼페오 장관이 가긴 갑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처럼 무슨 구체적인 비핵화를 먼저 할 것이냐 종전선언을 먼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거의 두 정상이 미북 정상이 적당한 계기에 예를 들어 9월 말에 열리는 유엔 총회 같은 데서 만나서 다시 2차 정상회담을 하고 여기서 어떤 걸 내놔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내놔야 되는 거죠. 비핵화든 종전선언이든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그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해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그 1차 정상회담 때는 물론 여러 번 우여곡절이 있었고 한 번 판이 엎어진 적도 있었습니다만 일정 공개되고 나중에 이제 장소가 사실상 맨 나중에 이제 결정이 된
그렇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좀 언론 분석이라든가 의견들이 상당히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만나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두 정상뿐만 아니라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 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이는 말하자면 계기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음 달에.
예.
그게 유엔 총회 아닙니까? 북한은 아직 국가 정상이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이번에 종전선언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이려면 일부러 다른 제3의 장소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의 유엔 총회장이 그 바로 그 장이 될 것이다.
예.
이런 관측들이 유력한 거고요. 이미 유엔의 관리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뉴욕에서는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라는 게 미국 유력 매체들의 보도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뉴욕 방문 그리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 자체가 상당히 역사적인 일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양자 간의 정상회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됐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됐던 그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예.
유엔 총회 무대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에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큰 말하자면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네.
또 2차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오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뉴욕이 됐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서 좀 더 공식적인 차원에서 백악관에서의 정상회담이 되던
예.
이 뉴욕 방문 자체가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는 게 되고요.
예.
바로 이런 맥락에서 2차 미북 간 정상회담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의 종전선언 이런 상당히 굵직한 이벤트들 행사들이 예정되고 또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여기에 그래서 전 세계 이목이 지금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떤 식의 뭐 2차적 만남이 되든 그 전제는 상당히 그 이전에 비핵화와 관련돼서 진전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일치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한쪽에서는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또 계속해서 북한과 관련돼서 추가 제재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재무부에서 중국과 러시아 기업 또 러시아 기업인을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 재무부가 최근 그 북한과의 그 불법 거래 관여한 혐의로 중국과 러시아 기업 세 곳 그리고 개인 한 곳을 그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다낸에 있는 그 썬문스타 이런 회사가 있고요. 자회사인 그 신 SMS 그리고 러시아의 프로피넷 유한 회사 그리고 그 사장인 그 콜차노프라는 사람을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요.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 하등 뭐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예.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계속 그 압력을 가하고 제재를 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런 정책을 계속 한다는 그 입장에서라도 아마 지금 그 위반 사례를 발견을 하고 이것을 그 제재 명단에 올린 겁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6일에 미국의 대중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그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relationship seems very good. I think it's probably hurt a little bit by China. Because China isn't really happy with what I'm doing on trade, but we have no other choice as a country.
예,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의 뭐 배후설 이른바를 제기하는 건 뭐 처음은 아닌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서 지금 한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예.
그것이 그러면은 뭔가 확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아, 그런데 정황상으로는 사실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 정부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유엔
네.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사정 변경의 사정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라는 것이 북한이 핵실험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공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가 진행 중인 것이죠. 핵을 포기하겠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도 하지 않는다.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사정 변경이고 따라서 제재 완화나 해제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실제로 언론 보도들을 보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상당히 느슨하게 최근 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그야말로 미국의 생각에서는 제재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대에 나왔다라고 보는 것인데
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미국과 북한은 무역 문제로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상당히 계속 고조되고 있고 완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기에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협조할 말하자면 소지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최근에 미북 관계, 미북 무역 협상을 대표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평양 방문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그리고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전망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남북한이 다음 달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나온 합의 내용인데요. 자, 먼저 각각 남북 대표의 수석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9월 안에 진행된다는 거 날짜도 다 되어 있습니다.
북측의 여러 가지 또 일정들 상황들 그런 걸 감안할 때 일단 9월 안에 평양에서 한다 정도로 해놓고 구체적인 날짜는 좀 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협의해 나가자.
예. 자, 리성권 조평통위원장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언 차례대로 들어봤는데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느끼시겠습니다만 두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 대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정상회담 날짜입니다. 리성권 위원장은 다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조명균 장관은 좀 더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얘기한 건데 글쎄요. 그렇다면 평양에서 열리는 거니까요.
네.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이 날짜에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이걸 남측과 합의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 걸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9월 달을 놓고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날짜가 많지 않습니다.
예.
한국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고위급 회담이 끝난 뒤에 이 9월 초에 열리진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9월 초라 하면 9월 10일까지를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9월 10일 이전에는 안 열리는 겁니다.
예.
근데 11일부터 13일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네.
그리고 9월 9일이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구구절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뉴욕 유엔 총회가 이제 말레 27일부터는
그렇죠.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중간에 말하자면 9월 안이라고 했으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그 중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평양 방문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올 가을에 방문한다라고 했으니까
예.
9월 달이면 늦지도 않은 겁니다.
네.
오히려 이런 감이 있는데 회담 전에 고위급 회담 전에 한국 청와대 대변인이 8월 말에서 9월 초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이 합의가 안 된 게 무슨 이유냐라는
예.
궁금증을 자아낸 건데 이제 회담이 끝난 뒤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8월 말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보도대로라면.
네.
또 9월 초에는 북한의 구구절 행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그 방북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또 북한의 구구절 행사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부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9월 초까지의 일정에서 합의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9월 10일 이후부터 유엔 총회가 열리는 9월 말 이전 사이에는 평양에서 열릴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유엔 총회 이전에는 또 한국의 추석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여지가 있는 날은 구구절 끝난 그 다음 주, 그 한 주다. 14
사실 그 주도 만만치가 않은 게
예.
사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동방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예.
거기에 참석을 초청받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겠군요.
모양새뿐만 아니라 사실 예. 외교적인 결례라는 예. 게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얘기죠. 그러면 그 주도 넘겨야 됩니다.
네.
추석주가 있고요.
예.
자 그렇다면 사실 퇴기할 날짜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졌던 게 이날 그 고위급 회담의 남측 대표하고 북측 대표의 면면입니다. 북측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통일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나왔고요.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이 나왔고요. 북한에선 조평통 위원장이 나왔고 환경성 부상, 철도성 부상, 민경협 부위원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흔히 말하는 뭐랄까요 일종의 정무라인이 나왔고 북한에서는 뭐 환경, 철도 상당히 구체적인 그 일을 다루는 그 부처에서 나왔거든요. 이 면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그 고위급 회담이 13일 그 판문점에서 열렸는데요. 이상한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막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하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일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정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예.
9월 중에 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요. 이성건 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뭐 기자들이 궁금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일 9월 30일 한다고 해도 한 달밖에 안 남은 거니까 그 일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서 그게 하나 이상한 거고요. 또 하나는 남북 간에 이렇게 정상회담 얘기하려면은 정상회담을 위한 그 면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지금 통일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소속이죠. 그 국가안보식 제1차장 그리고 총실심의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조평통 이성곤 위원장 빼고는
예.
보니까 저 철도성 부상, 환경성 부상, 또 민경협 부위원장 이렇게
예.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뭐 회담에 들어가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왜 이렇게 되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면 북측에서는 일종의 이번 고위급 회담은 일종의 그 대남 어떻게 압박을 가하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마 그 지난번 그 4.27 판문점 선언 보면 남북 경협에 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북 간의 접촉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예. 철도 같은 경우도 무슨 저 조사 뭐 이런 것만 하고 뭐 그 뒤로 뭐 이루어진 게 없어서 북한에서는 이번 걸 이용해서 일종의 그 어떤 대남 압박,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국제 제재 이런 걸 따르지 말고 민족 그 협력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걸 좀 빨리 나와라, 일종의 그 압력을 가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 지금 최용기 기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뭐 매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뭐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리성권 위원장도 이때 한 얘기가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북한이 뭔가 숙제를 내줬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리성건 위원장이 그냥 이 제기한 문제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제기됐겠느냐. 바로 앞에서 고위급 회담의 북한 측 참석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말하자면 남북 간에 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도로, 철도 이런 여러 경제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사전 조사나 이런 수준에서 끝낼 게 아니라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아직 한국 정부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계속 그 표출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오이사 조치가 하나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자면 지적하는 것일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북한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그 중국의 식당 내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이 한국 정보기관의 유인에 의해서 납치돼서 한국으로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리선건 위원장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했던 난항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문제와 정상회담을 연계하는 것이라면 사실 실제로 정상회담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두 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쌓은 개인적인 신뢰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상회담이 이런 사안들, 이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무산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북한은 강하게 한국 정부를 이들 현안과 관련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그 한국 통일부의 발표에 따르면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의 정확한 날짜를 잡기 위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날짜 얘기는 앞서서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자세히 얘기를 해봤는데 푸틴 대통령이 남북 두 정상을 초대했던 동방 경제 포럼, 혹시 여기에서 남북 정상이 조우할 가능성은 뭐 좀 낮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능성이 있죠. 지금 푸틴 대통령이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9월 그 12일께 그 동방 경제 포럼을 하면서요. 이미 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김정은 위원장을 다 초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볼 수는 있지만요. 지금 분명한 것은 그 북한이나 남한이나 지금 딱 부러지게 간다 안 간다를 얘기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더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입니다. 일부 북한 인사들이 그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참가하면서 중국을 베이징을 경유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북중 간의 정상회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세 차례를 갔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진핑 주석이 이제는 평양을 방문할 차례가 됐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을 초청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시점이 상당히 관심을 끄는 것이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가장 의미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북한이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구구절입니다. 이 무렵에 그렇지 않아도 그 방문 가능성이 점쳐져 왔는데 특별한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 당국이 해외 여행객들이 단체 여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네네.
사실 이 지금 시기는 관광이 굉장히 성수기라서 북한의 입장으로는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전격적으로 단체 관광을 중단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경 지역에서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 뭔가 지금 철저한 말하자면 경계와 그리고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8월 15일에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메시지로 여러 가지 한반도 상황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핵심은 뭐였는지 하나씩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먼저 최은기 기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뭐 여러 가지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해당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히 추진되길 바란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1차 그 남북 정상회담을 사실상 그 막후에서 연출했다 이렇게도 지금 과언이 아닌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지 말고 양측의 주장을 하나로 절충을 해라. 동시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빨리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평화체계 수립 또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이걸 같이 해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라고 남북 경협 이런 것을 활성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남북관계가 미북관계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사실 북한이 지금 굉장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너무 미국 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보조를 맞춰서 판문점 선언에서의 합의에 미온적인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일정 시점에 가서는 남북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남북관계가 미북관계의 종속 변수는 아니다. 말하자면 미북 간의 북핵 협상이 진전을 이뤄야 남북관계가 또 발전할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예.
맞지만 여기에 너무 구애받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내비친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사실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9월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였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종합 스포츠 행사 2018 아시안게임이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종합 우승을 노리는 가운데 한국이 2위를 목표로 나섰는데요. 남북한 단일팀도 세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개막식을 치른 제18회 아시안게임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팔렘방 일대에서 다음 달 2일까지 16일 동안 계속됩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소속 45개 나라가 참가했는데요. 개최국 인도네시아와 중국, 그리고 남북한과 일본 같은 극동국가 외에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모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같은 중동 국가들도 함께하는 중인데요. 중국이 그 가운데 종합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6회 연속 2위를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일본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아시안게임에서는 중국의 성적이 월등한데요. 금메달 수 기준으로 1000개가 훨씬 넘는 중국이 1위, 900여 개인 일본이 2위, 600여 개를 기록한 한국이 3위입니다. 이들 아시아 스포츠 3강 뒤로는 이란과 인도 등이 금메달 수 100여 개씩으로 멀찌감치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미국 프로농구 NBA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시아 출신 NBA 선수들이 각 나라 대표팀으로 차출됐기 때문인데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서 뛰는 필리핀 출신 조던 클락슨, 휴스턴 로키츠의 중국인 선수 저우치, 역시 중국에서 온 댈러스 매버릭스의 딩얀 유항이 인도네시아로 향했습니다. 이들을 보낸 NBA 팀들은 경기력 보완 대책을 진행했는데요. 아시안게임 중국 남자 농구 대표팀은 세계 최고 무대인 NBA 출신 두 명이 가세하면서 그렇잖아도 막강한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 출신 귀화 선수 리카르토 라틀리프가 이끄는 한국이 중국에 맞서 이번 대회 남자 농구 금메달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자 농구에서는 남북한이 단일 팀을 이룬 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한국 대표팀은 로수경과 장미경, 김혜연 등 북한 선수들 3명의 도움으로 2연패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남북한 단일팀은 지난 수요일 개최국 인도네시아와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한국의 박혜진, 임명희, 김한별, 박하나와 북한의 로수경이 선발로 나섰는데요. 로수경은 지난해 국제농구연맹 여자 아시안컵에서 득점 1위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22득점으로 맹활약, 단일팀의 108대 40 완승을 이끌었는데요. 단일팀 선수들은 가슴에 코리아라고 적힌 위아래 흰색 경기복을 입고 뛰었고요. 전광판에는 약자 COR로 표시됐습니다. 농구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번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총 40개 종목을 진행합니다. 465개 세부 경기를 벌이는데요. 축구와 야구, 배구 같은 구기 말고도 권투와 유도 등 격투기, 그리고 육상과 수영, 양궁, 골프 등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남북한은 여자 농구 외에 조정, 카누에서 단일팀을 구성했는데요. 아시안게임에 남북 단일팀이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북한은 개막식에서 공동 입장도 했는데요. 북한은 4년 전보다 18명 늘린 총 168명이 이번 대회에 나섰습니다. 11개 종목에 출전하는데요. 축구와 양궁, 육상, 권투, 다이빙, 기계체조, 리듬체조, 핸드볼, 유도 등입니다. 이 중에 남녀 축구대표가 4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18번째 대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962년 자카르타 대회 이후 56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건데요. 이번 대회를 열기까지 곡절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베트남이 유치했는데요. 베트남은 2012년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에서 개최권을 따낸 이후 줄곧 대회 진행에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가 함께 열리기 때문에 흥행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회 일정을 2019년으로 미뤘는데요. 이후 국내 경제 사정을 내세워 돌연 개최권을 포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개최권을 넘겨받았는데요. 인도네시아 측은 2019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서 다시 올해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실력을 겨루는 전자스포츠, 이른바 e스포츠를 시범 종목으로 치르는데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스타크래프트2 등 6개 종목을 진행합니다.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아시안게임도 대회마다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 종류 동물이 선정됐는데요. 스포츠의 전략을 상징하는 극락조 빈빈, 빠르기를 상징하는 사슴 아퉁,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코뿔소 카카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조금 전 마스코트란 말이 나왔는데요. 마스코트는 원래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는 물건이나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잎클로버나 인형 같은 것들인데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월드컵 축구 같은 대형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는 보통 동물을 의인화하는 상징물을 마스코트로 정합니다. 지난달 폐막한 러시아 월드컵 마스코트는 자비바카라는 이름의 늑대였고요. 2월에 한국의 평창에서 열린 겨울철 올림픽에서는 백호 수호랑과 반달가슴곰 반다비가 마스코트였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인도네시아에서 개막한 아시안게임 소식 전해드렸고요. 마스코트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마스코트가 원래 행운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행운아예요. 에이미 그랜트의 럭키원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VOA World News.
VOA 뉴스입니다.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내일부터 북한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한국통일부는 내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상봉 행사를 앞두고 오늘 남측 이산가족 89명이 한국 속초에 집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가족들은 내일 오전 8시 30분께 버스를 이용해 금강산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오후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를 거쳐 오후 12시 30분께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한 뒤 오후 3시부터 단체 상봉을 통해 가족과 만나게 됩니다. 이후 2박 3일 상봉 행사 일정 동안 총 6번, 11시간에 걸쳐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처음으로 가족끼리 객실에서 1시간 동안 점심을 먹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한 방북길에는 이산가족 89명 외에 이들의 가족과 지원인력, 취재진 등 560명이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측 최고령자는 101세의 백성규 할아버지로 북측 며느리와 손녀를 만나게 됩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했었습니다. 이후 6월 적십자 회담을 통해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1차와 2차로 나눠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지금까지 20번의 대면 상봉 행사와 7번의 화상 상봉 행사를 실시해 4,677가족 23,519명이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한국과 북한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공동 입장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9시에 시작된 이날 개회식에서 코리아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45개 참가국 중 15번째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한국 여자 농구 대표팀 임영희 선수와 북한 남자 축구 대표팀 주경철 선수가 함께 한반도기를 들었고 약 200명의 선수단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국제종합대회 공동입장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래 11번째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두 나라가 공동입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날 중앙석에는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와 리룡남 북한 내각 부총리가 자리해 두 손을 마주잡고 공동입장하는 남북 선수들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총 40개 종목에서 메달 경쟁을 펼칩니다. 특히 농구와 카누, 조정 등 3개 종목에서 단일팀을 이뤄 이번 아시안게임에 나서게 됩니다. 여자 농구 단일팀은 개회식에 앞서 15일에 열린 경기에서 인도네시아를 108-40으로 꺾고 큰 승리를 거뒀지만 17일 타이완과의 2차전에서 85-87로 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롬복섬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오늘 롬복 지역 북동쪽 6km 지점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은 약 7km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롬복섬은 지난달 29일 강진이 발생한 이후 이달 5일 더 큰 규모의 지진이 강타하면서 460명이 목숨을 잃고 건물과 집이 붕괴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지진과 화산 분화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통행로를 차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에레즈 국경 검문소를 오늘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의료치료 등 인도주의 목적을 지닌 사람만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결정은 가자지구 분리장벽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팔레스타인인 2만여 명이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두 명이 이스라엘 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또 AP통신 등은 60명이 시위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집트 정부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아난 전 총장의 가족과 가나의 국민들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난 전 총장은 유엔에서 일하며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삶을 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은 새벽부터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북부지방 10에서 40mm,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5에서 10mm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